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3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리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어제 우크라이나 중립국화 문제에 대해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언론들과의 화상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보장과 중립국, 비핵국가 지위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며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기억하기로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러시아의 최우선적 원칙은 이것이었고 러시아가 전쟁을 시작한 것도 이것 때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어 어떤 합의가 나오든 우크라이나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면서도 자신은 러시아와의 실질적인 평화 합의를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평화 합의와 관련해 우크라이나의 중요한 것은 안전보장 항목이라며 그들 역시 그것을 원한다고 표명한 만큼 이 문제와 관련해 심층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나는 이 문제와 관련해 단순히 종이 한 장으로 치부되지 않고 진지한 조약으로서 설명되는 데 관심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평화회담에서 돈바스 문제와 크림반도 문제는 반드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정권의 전복을 추구하고 있지 않다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기자들에게 여러분들이 여러 차례 들었듯이 우리는 러시아나 다른 어떤 나라에 대한 정권 교체를 염두에 둔 전략을 갖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의 이날 발언은 전날 바이든 대통령이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권력을 유지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직후 나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대통령과 백악관이 지난번 강조했던 대목은 단순히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나 다른 어떤 나라에 대해서도 전쟁을 감행하거나 도발을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3TV와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자신은 푸틴 대통령과 계속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단어를 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페스코프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 직후 개인적 모욕이라고 비난하면서 양국 관계 회복을 위한 기회의 창을 좁혔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정전 협상이 내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릴 것이라고 터키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터키 대통령실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이 어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가진 직후 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대표단 간 차기 회담이 이스탄불에서 열리는데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브라힘 칼린 터키 대통령실 대변인은 미국 CNN 방송에 회담이 내일 열릴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터키 대통령실은 이날 두 정상이 통화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최신 상황과 협상 노력들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어 에르도안 대통령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정전과 평화를 가급적 빨리 구축하고 인도주의적 상황을 개선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하며 터키는 이 과정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사용해 계속해서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세계 식량 계획 WFP는 우크라이나 내 식량 사정이 악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FP는 전쟁이 심화되면서 우크라이나 국민 4,400만 명 가운데 약 45%가 충분한 식량을 확보하지 못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톰슨 필이 WFP 대변인은 5명 중 1명이 이미 식량 수급을 위한 전략을 취하고 있다며 절박한 시기에 절박한 조치를 취하며 소비하는 식량을 줄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성인들은 끼니를 줄여 아이들에게 먹이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WFP는 우크라이나의 식량 공급망이 붕괴된 점을 지적하며 슈퍼마켓의 물자는 비었고 창고한 식량은 고갈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피리 대변인은 WFP는 우크라이나 주민 약 300만 명을 한 달 동안 지원하기 위한 식량을 비축하고 있다며 주요 도시들에서 전투가 심화될 것에 대비해 우크라이나 내 복수 지역들에 식량을 저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상하이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대응해 오늘부터 봉쇄 조치에 돌입했습니다. 인구 2,600만인 상하이시 정부는 이날 동부 푸동과 서부 푸시로 나눠 차례대로 봉쇄한 뒤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집단 검진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푸동과 인근 지구는 오늘부터 닷새간 봉쇄에 들어가며 2단계 조치로 서부 푸시와 인근 지구는 다음 달 1일부터 닷새간 전면 봉쇄에 들어갑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비오에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28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 발사에 대응한 공개 회의를 개최하고 북한을 규탄했으나 언론 성명 채택조차 무산됐습니다. 미 국무부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추가 도발 자제를 위해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에는 대화의 문이 아직 닫히지 않았다며 진지한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최근 ICBM 발사는 북한이 지난 몇 달간 보여준 도발 유형의 일부이며 추가 발사에 나설 것이라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전망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다가 내일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8도에서 4도, 최고는 9도에서 17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내기 3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 발사에 대응한 공개 회의를 개최하고 북한을 규탄했습니다. 미국은 4년여 만에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추진하겠다며 강경한 대응 의지를 보였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언론 성명조차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경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25일 유엔 안보리가 북한 문제 논의를 위해 개최한 공개회의에서 미국은 3월 24일 북한의 ICBM 발사를 전적으로 비난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해둔다며 이번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Let me be crystal clear. The United States absolutely condemns the DPRK intercontinental.
이어 북한의 발사가 터무니없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 긴장 고조 행위자, 국제 비확산 체제와 전체 국제 사회에 위협을 제기한다면서 이번 발사는 안보리의 즉각적인 대응을 정당화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북한에 대한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을 제안했습니다.
And because of DPRK's increasingly dangerous provocations, the United States will be introducing a Chapter 7 security.
북한의 위험한 도발이 증가함에 따라 미국은 제재 체제를 갱신하고 강화하기 위해 유엔 헌장 7장에 따른 안보리 결의안 초안을 제출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어 안보리는 2017년 만장일치로 채택한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의 ICBM 발사 상황에 우리가 추가 행동에 나서도록 결정했다면서 이번에 정확히 그런 일이 벌어졌고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조치를 취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어떤 일이 있어도 제재 체제가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선 정기적인 갱신과 유지 보수가 필요하다며 모든 안보리 이사국들이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제재 결의안 초안에 대한 문안 협상에 건설적으로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실질적인 외교적 진전이 없이 제재 완화를 제안하는 건 북한 정권에 더 많은 수익을 안기고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WMD와 탄도 무기에 대한 실현을 가속화할 뿐이라며 일부 국가의 제재 완화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Offering sanctions relief without substantive diplomatic progress would only funnel more revenue.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는 다른 대량 살상 무기 확산자들에게 안보리가 비확산 체제에 대한 반복적인 훼손 행위에 보상할 것이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보낸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제재 체제가 북한의 불법 무기 개발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제한해왔다면서 따라서 지금은 제재를 끝낼 때가 아니고 지금이야말로 강제할 때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에 대응한 안보리 회의는 올해 들어 여섯 번째지만 공개 회의 방식으로 진행된 건 지난 2017년 이후 4년여 만입니다. 이날 미국의 새 대북 제재 결의안 추진에 상임이사국인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안보리 비이사국 자격으로 발언권을 얻은 한국과 일본 등이 지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바버라 우드워드 유엔 주재 영국 대사는 2017년 북한의 ICBM 발사에 대응해 안보리 이사국들이 결의 채택을 통해 단호히 대응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현재와 미래 세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안보리가 당시와 같은 결단과 결의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last time North Korea launched ICBMs in 2017, the Council responded decisively.
조현 유엔 주재 한국 대사는 한국은 북한의 ICBM 발사를 가장 강력하게 규탄한다면서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Madam President, the Republic of Korea condemns in the strongest terms.
또한 북한의 ICBM 발사에 대응해 새로운 결의안을 추진하는 미국의 계획에 지지를 표명한다면서 안보리 다른 이사국들도 이런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결의안 채택의 결정권을 쥐고 있는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국과 러시아는 새로운 대북 제재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장준 중국 대사는 ICBM을 발사한 북한을 규탄하는 대신 이번 상황을 미국과 북한의 대화 부재로 인한 결과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상황에서 우리는 당사국들이 침착하고 자제하며 올바른 대화와 협의의 궤도에 머물면서 긴장을 악화시키고 오판을 초래할 수 있는 어떤 행동도 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제재 조항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대신 당사국들이 이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미국의 새 제재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했습니다. 장진 대사는 중국과 러시아가 제안한 대북 제재 완화 결의 초안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안보리 이사국들이 이를 고려해 줄 것도 당부했습니다. 러시아 대표도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강화는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지원 중단이라는 틀을 넘어 사회 경제적, 인도적 문제로 북한 주민들을 위협할 것으로 믿는다며 우리는 미국의 협상이 쌍방향이라는 것을 상기시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새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에 반대하면서 이와 관련한 논의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반적으로 북한 관련 제재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이 초안을 마련해 중국과 합의를 이룬 뒤 이후 러시아가 동의하는 방식으로 채택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 러시아는 결의안 초안 문안을 놓고 장기간 대립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인 결의 2270호는 논의에서 채택까지 57일이 걸렸고 같은 해 5차 핵실험 때는 결의 2325 채택까지 82일이 소요됐습니다. 또 2017년 결의 2375호는 8일 만에 채택됐지만 같은 해 결의인 2371호와 2397호는 각각 32일과 23일이 걸리며 논의가 길어졌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 결의 채택 자체에는 동의했던 당시와 달리 이번에는 오히려 제재 완화를 주장하는 실정이어서 실제 결의안 채택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한편 안보리는 각국의 성명 발표가 끝난 뒤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해 추가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언론들에 따르면 미국은 비공개 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언론 성명 채택을 추진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대로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회의가 끝난 뒤 안보리 회의장 밖에서 15개 나라와 함께 공동 성명을 발표하며 북한을 규탄했습니다. 이번 공동 성명은 알바니아와 호주, 브라질, 캐나다,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뉴질랜드, 노르웨이, 한국, 아랍에미리트, 영국이 참여했으며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가 대표로 낭독했습니다. 15개 나라는 공동성명에서 이번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영내뿐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에 위협을 제기한다며 미국과 다른 나라의 거듭된 제안으로 대화에 복귀하는 대신 북한은 세계 비확산 체제와 국제 평화와 안보를 해치는 장거리 무기 실험으로 되돌아왔다고 지적했습니다.
This launch violated multiple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poses a threat to not only the region.
이어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한 안보리 차원의 추가 대응을 명시한 결의 2397호를 상기시키면서 1718 안보리 대북 제재 체제의 완전한 이행이 북한의 무기 진전을 효과적으로 늦추고 제한하는 데 필요한 부분이란 사실을 재확인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이들 15개 나라는 우리는 단호하게 행동해야 하며 당장 북한과 모든 핵 확산자들에게 안보리가 국제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주요 책무를 다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함지하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거듭 규탄하며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추가 도발 자제를 위해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에는 대화의 문이 아직 닫히지 않았다며 진지한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지난 24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해 거듭 강력한 규탄 입장을 밝혔습니다. 잘리나 포터 국무부 수석부 대변인은 25일 전화 브리핑에서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대통령과 국가안보팀이 현재 상황을 평가하고 있으며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과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 United States strongly condemns the DPRK for its test of long-range ballistic missiles. The President and his National Security Team.
이어 이번 발사는 여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뻔뻔하게 위반한 것이며 불필요하게 긴장을 고조시키고 영내 안보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 같은 북한의 행동은 북한 정권이 자국민의 복지와 인권보다는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우선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모든 국가들이 북한의 그 같은 위반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하고 또한 북한이 진지한 협상을 위한 협상 테이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포터 수석부 대변인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중국과 러시아가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There have been developments that should be of concern to all countries, particularly those who share.
포터 수석부 대변인은 모든 나라, 특히 북한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국가들을 우려하게 만드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북한의 ICBM 시험 복귀는 명백한 긴장 고조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에게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관여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포터 수석부 대변인은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 제국주의와의 장기적 대결을 철저히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외교적 해법과 미국의 안보 공약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I would say that the door to diplomacy is not closed.
포터 수석부 대변인은 외교의 문은 아직 닫히지 않았다면서 미국은 미국 본토와 한국, 일본 동맹국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방부는 북한의 최근 ICBM 발사와 관련해 우리는 아직도 이번 발사에 대한 정보를 평가 중이라며 따라서 우리가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 이상으로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관련 브리핑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하면서 분명히 우리는 이것이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명백히 이러한 일련의 시험을 통해 배우고 능력을 더욱 발전시키려 노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의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는 북한이 지난 몇 달간 보여준 도발 유형의 일부라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추가 발사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의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와 관련해 추가 발사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유럽 순방을 수행하고 있는 설리번 보좌관은 25일 폴란드로 향하는 기내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북한의 ICBM 발사가 바이든 대통령의 순방 일정과 연관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We see this as part of a pattern of testing and provocation from North Korea.
설리번 보좌관은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2월 28일과 8월 4일 북한의 앞선 두 차례 시험을 ICBM 역량 시험으로 평가한 이례적인 성명을 발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이들 시험에 대해 선전하지 않았지만 미 정보당국이 관련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성명에서 우리는 추가 ICBM 실험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고 그것이 바로 일어난 것이라고 설리번 보좌관은 말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어 북한의 최근 ICBM 시험에 대해 우리는 이를 북한의 시험과 도발 유형의 일부로 보고 있다면서 그것이 지난 몇 달간 벌어진 일이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라며 더 많은 발사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그러나 북한의 이번 ICBM 발사가 바이든 대통령의 유럽 순방 일정을 고려해 계획됐다는 특별한 징후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Some of what is, you know, maybe driving the tempo of the testing relates to the badly failed test that occurred just a few days ago.
설리번 보좌관은 며칠 전 ICBM 시험 발사에 실패한 것이 속도를 높이는 이유와 연관됐을 수 있다며 그러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관한 북한 결정의 대부분은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한 북한의 관점에 따라 이루어지고 바이든 대통령의 순방 일정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재개와 관련해 북한의 잇단 도발에는 심각한 대가가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상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는 미사일 방어망 확충과 한국 등에 대한 핵 우산 제공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재개에 대한 미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의 밤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원장은 24일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는 상당한 대가가 따를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메넨데즈 위원장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북한의 이번 ICBM 발사는 미국과 동맹국들의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국제 파트너들과 협력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하고 불안정을 야기하는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임스 리시 상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는 미국이 핵 현대화 작업과 미사일 방어망 확충을 서두르고 한국 등에 대한 강력한 핵 우산 제공을 통해 동맹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리시 상원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북한의 이번 ICBM 시험은 북한의 김정은이 외교에 관심이 없으며 반드시 억지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핵 현대화와 미사일 방어를 서두르고 확장해야 하며 확장 억지 등을 통해 한국, 일본과의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이클 맥하울 하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는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을 강조하며 김정은 정권과 중국, 러시아가 의미 있는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맥하울 간사는 25일 VOA에 보낸 성명에서 김정은의 장거리 ICBM 발사는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와 안정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김정은 정권과 중국, 러시아 등 북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네트워크에 최대 압박을 가하고 의미 있는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 일본에 대한 공약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계속 전념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공화당의 영김 하원 의원도 북한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취할 때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북한의 정당한 이유 없는 ICBM 발사는 김정은이 영내 안보를 희생시키면서 추구하는 군사력에 대한 진정한 의도를 보여준다며 블라디미르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동안 북한과 같은 정권들은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취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 상원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 대신 달성할 수 있는 것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 위원장인 마키 의원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은 실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대신 달성할 수 있는 것, 즉 북한의 새로운 무기체계 개발 동결과 인도적 지원 제공,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한반도 긴장을 낮추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화당 의원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와 관련해 북한 문제를 거듭 거론하며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 정책이 나약하다는 비난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리스카 상원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벌이고 서방을 위협하며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공산주의 중국은 타이완에 대한 공격성을 강화하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힘보다 나약함을 선택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화당의 애슐리 힌슨 하원 의원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북한의 이번 ICBM 발사와 관련해 세계는 바이든 대통령의 아프가니스탄 철군 실패와 푸틴의 침략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나약함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공화당의 마이클 가르시아 하원 의원도 이날 트위터를 통해 러시아와 중국, 이란, 북한 등을 거론하면서 미국의 적국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나약한 리더십 때문에 오늘날 더 강력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이준입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미중 미러 갈등 속에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대응에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억지력을 강화하면서 대북 정보 유입과 같은 창의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25일 VOA 한국어 서비스의 워싱턴 토크 프로그램에 출연한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과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의 대담을 김영교 기자가 진행했습니다.
베넷 박사님,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번 발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Well, I think that Kim is trying to get ahead of things at this stage. He hasn't been getting much attention.
저는 김정은이 현 시점에서 앞서 나가려고 시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문제로 세계 무대에서 주목받지 못하고 있고 ICBM 발사조차 미국 언론에 파장을 일으키지 못했으니까요. 특히 김정은은 미국과 한국에 양보하라는 압박을 가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협상 테이블로 갈 수 있도록 뭔가 제공하라는 것이죠. 김정은은 또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아직 한 달 남았다는 사실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한국 측과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기 바라는 것입니다. 더 강경한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하기 전에 말이죠. 우리는 한 주 전에 실패한 발사도 기억해야 합니다. 아마도 ICBM 발사에 실패했을 것입니다. 이것 또한 요인이 됐다고 봅니다.
스나이더 국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Well, I have a slightly different interpretation from Bruce. I agree.
저는 조금 다르게 해석합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이 언급한 것들이 잠재적으로 부수적인 것들이라는 점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김정은이 시간표를 세웠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가능한 한 빨리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큰 의문은 아무 일도 없었던 2020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8개월 동안입니다. 어떤 실험도 없었죠. 궁금한 대목입니다. 왜 그랬는지 파악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북한이 의도적으로 시간을 지체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렇게 계획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북한은 최근 발사가 화성 17형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미사일이 화성 17형이 아닌 화성 15형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스나이더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The main takeaway from the test was that North Korea is taking positive
북한 입장에서 미사일 프로그램 진전의 긍정적 단계를 밟아가고 있다는 것이 이번 시험 발사의 주요 시사점입니다. 2017년 11월 화성 15형 발사와 비교하면 말이죠.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은 1000마일을 더 올라가 18분이나 더 공중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15,000km 정밀 타격 역량 확보라는 자체 목표를 향해 북한이 계속 사거리를 확장하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베넷 박사님, 이번 미사일이 화성 17형이라고 한다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Whether it's a 화성 17 or some other advancement, this is a much more
화성 17형이든 다른 진전된 것이든 상관없이 이번 미사일은 2017년에 발사된 것보다 훨씬 더 큰 사거리 역량을 갖췄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는 2017년 발사 미사일이 500kg의 탄도를 탑재할 수 있다고 주장했었는데요. 이는 북한이 8,500km, 즉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의 사거리를 지닌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에 시험된 미사일은 훨씬 더 멀리 날아갑니다. 아마도 미국 대부분 지역에 그런 탄두를 날려보낼 수 있다는 의미일 겁니다. 또 이번 미사일은 북한이 실전에 배치할 가장 큰 미사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북한은 무기 실험 강도를 점진적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베넷 박사님, 이렇게 하는 북한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I think North Korea was testing the U.S. and also conditioning the U.S. They were trying to see
저는 북한이 미국을 시험하고 있고 또 미국을 길들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미국의 억지력이 얼마나 진지한지 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억지력은 적에게 나쁜 행동을 하면 심각한 대가를 치른다는 확신을 주는 게 전부입니다. 그렇게 북한은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고 미국은 많은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도 미국은 특별히 한 일이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북한이 ICBM을 발사해도 미국의 별다른 대응이 없을 것으로 확신했다고 봅니다. 말은 부드럽게 하되 몽둥이도 갖고 다녀라는 시어드 루즈벨트 전 미국 대통령의 말을 기억하실 겁니다. 최근 몇 년간 미국 행정부는 말은 크게 하고 매우 작은 막대기를 들었습니다.
스나이더 국장님도 그렇게 보십니까?
I 100% agree with what Bruce laid out with regard to North Korea's.
저는 베넷 선임 연구원의 북한의 전략과 관련한 말에 100% 동의합니다. 이것은 냄비 속 개구리 전략과 같습니다. 북한이 점진적으로 온도를 높이면서 우리가 위기를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현재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가진 가장 큰 과제는 과거에 흔히 썼던 대응 도구, 즉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한 방식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낮은 수준의 도구, 이를테면 수사적인 도구, 즉 규탄 성명 방식 등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응해 유엔 안보리 도구만큼 유용한 것은 없습니다.
스나이더 국장님, 김정은이 ICBM 시험 발사를 통해 원하는 게 무엇인가요? 미국의 양보를 원하는 건가요?
Well, I believe that Kim Jong-un's objective is to pursue military.
김정은의 목표는 군사적 진전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강력하고 센 나라, 즉 핵 보유국이 되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미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러고 나서 협상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핵 역량은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겠죠.
베넷 박사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Oh, absolutely. But I think you can even take it a step further. Look.
물론입니다. 하지만 저는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푸틴은 핵무기 사용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핵 활동에 대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죠. 푸틴은 우크라이나에서 끔찍한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위협 수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김정은이 이것을 알아챈 것 같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오래전에 알아낸 것 같고요. 이제 김정은은 신뢰할 만한 역량이 있고 이 역량을 얼마나 활용할 수 있을지 보기 위해 시간을 두고 시험해 볼 겁니다. 어느 정도나 협박할 수 있을지도 말이죠. 그는 미국의 영내 지배를 원치 않습니다. 중국의 우위도 원치 않고 물론 한국의 지배력도 원하지 않습니다. 핵무기는 그런 지배력을 무너뜨리는 잠재적인 수단이기도 합니다.
미국은 안보리 회의를 소집하고 북한과 러시아의 개인과 기관의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스나이더 국장님, 이런 조치들이 효과가 있을까요?
No. The UN Security Council is paralyzed. We haven't been in this situation for
그렇지 않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무력화된 상태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지난 30년 동안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목적으로 유엔 안보리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유엔 안보리는 더 이상 이런 문제들을 다루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대국들 사이의 지정학적 전략 측면에서 분열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말이죠. 이를테면 한쪽에선 미국과 중국, 그리고 다른 한쪽에선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보는 것들이죠.
베넷 선임 연구원님도 회의적으로 보십니까?
Oh, extraordinarily skeptical. I mean, how much did these hurt?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그런 조치들이 김정은을 얼마나 아프게 했나요? 김정은이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한 제재 부과에 얼마나 진지했느냐는 겁니다. 억지력은 김정은이 심각한 대가를 치르게 되리라는 것을 미리 알려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큰 성명을 발표하지만 구체적이지 않고 심각한 비용 부과 의지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통적인 방식에 얽매여 있습니다. 우리는 김정은이 외부 정보에 매우 민감하다는 점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걸 사용하지 않고 있죠. 그는 K-POP과 한국 문화를 젊은 세대의 도덕성을 해치는 악성암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꽤 창의적이라면 이것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소름끼치는 무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과 스콧 스나이더 국장의 대담을 들으셨습니다. 북한의 ICBM 발사 재개에 대한 국제사회 비난이 이어지는 가운데 유럽연합은 북한의 이번 발사가 국제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캐나다는 동맹국과 연대를 강조했고 스위스는 북한의 모라토리움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이 25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이후 외교정책을 총괄하는 호세프 볼의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이날 EU를 대표해 보낸 성명에서 EU는 3월 24일 북한의 ICBM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고 국제와 지역 평화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기존의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함으로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즉각 모든 관련 활동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국제법 위반에 대해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보럴 고위 대표는 북한은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얻을 수 없다면서 이유는 모든 유엔 회원국의 유엔 안보리 제재를 전면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사건에 대응해 유엔 안보리가 취할 수 있는 어떤 조치라도 이행하고 필요에 따라 보완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뻔뻔한 국제법 위반은 자국민의 자원을 전용하고 경제 발전을 방해하며 주민들의 복지를 해치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유는 북한의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동을 중단하고 국제법을 존중하며 관련 파트너와의 대화 재개를 촉구한다면서 이유는 어떠한 의미 있는 외교적 과정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레 고위 대표는 또 제10차 핵확산금지조약 검토회의를 앞두고 유럽연합은 북한이 비핵 보유국으로서 핵확산금지조약과 국제원자력기구 포괄적 안전조치협정을 준수하고 관련 추가 의정서를 발효해야 한다면서 동시에 이유는 북한의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에 서명하고 비준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유는 전날인 24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의 ICBM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제적 단합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캐나다는 북한의 이번 ICBM 발사가 국제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동맹국과의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캐나다 외교부는 25일 성명을 통해 3월 24일 목요일 이루어진 북한의 ICBM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캐나다와 그 동맹국들은 3월 초 새로운 ICBM 시스템과 관련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개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실험은 국제 및 영내 평화와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며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한 모라토리엄 파기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갖고 주목하고 있다면서 캐나다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와 실험을 즉각 중단하고 국제사회 의무를 준수하며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캐나다 외교부는 또한 우리는 북한이 특히 미국의 협상 재개에 대한 거듭된 제안에 호응하고 인도태평양 영내 모든 국민을 위한 대화와 안정, 번영의 길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캐나다는 북한의 도발 행위를 억제하고 인도태평양 영내 안보를 강화하려는 국제적 영내 노력을 지지한다며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할 때까지 대화 및 외교와 병행해 제재가 유지되도록 파트너 및 동맹국과 협력하고 한국과 일본과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위스는 25일 북한이 핵실험과 ICBM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파기한 것을 비판했습니다. 스위스 외교부는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한 BOA 논평 요청에 스위스는 3월 24일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면서 이번 발사는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핵실험과 ICBM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스위스는 북한의 모라토리엄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고 모든 당사자가 한반도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달성을 위한 대화를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북한은 한국 시각 24일 오후 2시 34분쯤 ICBM급 발사체 한 발을 평양 순안비행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쏘아올렸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5일 북한이 전날 쏘아올린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화성 17형이라며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북한이 앞으로 핵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미 한일 3국 간 더욱 긴밀한 공조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당선인은 오늘 서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 대사를 접견하고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유예, 즉 모라토리엄의 파기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고 윤 당선인 측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이에 아이보시 대사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이 한일 양국 간 안보에 지대한 위협이 됨은 물론 국제사회에 심각한 도전으로 여겨지는 만큼 앞으로도 동아시아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신형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정세가 고조된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강력한 공격 수단들을 더 개발해 배치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 복구에 속도를 내고 있는 정황을 포착하고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인 화성 17형 발사에 기여한 과학자와 기술자, 노동자 등 국방부문 관계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한 자리에서 우리는 강해져야 한다. 강력한 공격수단들을 더 개발해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28일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가공할 공격력, 압도적인 군사력을 갖춰야 온갖 제국주의자들의 위협, 공갈을 억제할 수 있다며 국방건설 목표를 계속 점령해 나갈 것이며 강력한 공격수단들을 더 많이 개발해 군에 배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앞서 지난해 1월 8차 당대회 당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 핵심 과제로 극초음속 무기 도입, 군 정찰위성, 수중과 지상 고체 엔진 ICBM 개발, 핵잠수함과 수중발사 핵전략무기, 무인 정찰기 개발 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이 같은 계획에 따라 공격무기 개발과 전력화의 의지를 거듭 천명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은 연초에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힌 데 이어 최근 신형 ICBM을 발사했고 군 정찰위성 발사도 예고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4년 전 폭파한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 핵실험장의 복구 속도도 높이고 있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부승찬 한국 국방부 대변인의 28일 정례 브리핑 발언 내용입니다.
최근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갱도 중 일부의 복구로 추정되는 불상 활동이 식별되었습니다. 이에 한미 당국은 긴밀한 협조하에 관련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한국 군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에 폭파된 입구를 복구하는 대신 갱도 내부로 가는 새 통로를 굴착하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풍계리 핵실험장에는 4개의 주 갱도가 있는데 이 중 3번 갱도는 한 번도 핵실험이 이루어지지 않은 갱도입니다. 3번 갱도는 내부로 들어가면 두 갈래 갱도로 나뉘는 이중 구조로 입구부터 이중 갈래로 나뉘기 직전까지 약 100m가량이 폭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당국은 현재 속도라면 한 달이면 복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술핵 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북한이 소형, 경량화된 핵탄두 실험에 나설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장영근 한국항공대 교수입니다.
작년 1월에 방8차대회에서 발표한 것처럼 전술핵 무기를 이제 개발하겠다는 게 있고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소형 경량화한 핵탄두를 개발하겠다. 이게 아마 북한 입장에서는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그리고 시험할 때도 어떤 위험이 이제 최소화될 수 있는 그런 시험이 아닌가. 그래서 아마 전술핵 무기 시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인영 한국통일부 장관도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북한이 향후 인공위성 발사를 빙자한 미사일 시험 발사나 핵탄두 소형화 등을 위한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 등을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성능 개량을 위한 추가 시험 발사도 열려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조 박사는 탄두부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과 다탄두 ICBM에 필요한 후추진체 기술 개발이 한의 과제로 남아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후추진체는 상당한 기간 동안 관선과 자체 모터를 가지고 대기권 밖에서 움직이면서 대기권 밖에서 탄두를 하나씩 떨어뜨려줘요. 그러니까 탄두는 떨어져서 자기가 독립적으로 재진입하는 거고 이 기술이 지금 북한은 한 번도 시험을 안 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가장 어려운 기술이거든요. 이 기술을 향후에도 증명을 하려고 그러면 북한은 ICBM을 발사해봐야 됩니다.
한국통일부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현안 보고 자료에서 북한이 신형 ICBM 발사로 모라토리엄 파기를 공식화하면서 강대강 구도가 본격화됐다고 분석했습니다. 통일부는 다음 달 11일 김 위원장의 당 제1비서 추대 10주년과 13일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추대 10주년, 15일 김일성 주석 생일인 태양절 110주년 등을 계기로 체제 결속 등을 위해 추가 긴장조성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통일부는 특히 북한이 지난 25일 관영 조선중앙TV를 통해 공개한 신형 ICBM 발사 영상에 대해 과거와 다르게 보다 극적인 방식으로 구성해 이번 발사의 성과와 함의를 부각하려 한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은 클로즈업과 교착헛 등 각종 편집 기술을 동원해 ICBM이 거대한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에 실려 등장하는 순간과 김정은 위원장이 현장에서 직접 발사를 지휘하는 모습 등을 화려하게 편집한 영상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입니다.
김정은 시기에는 이전에 자기 아버지 때나 할아버지 때, 특히 아버지 때 했던 뭐 피바다를 비롯해서 아리랑을 비롯해서 꽃바른 전혀 그런 식의 방식이 아닌 나름대로 북한에서도 장마당 세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눈높이에 맞춘 선전술을 시작했다라고 볼 여지도 있거든요.
한편 미한 정보당국은 북한이 이번에 쏜 ICBM이 화성 15형일 가능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의용 한국 외교부 장관은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미한 정보당국에서 여러 정보를 바탕으로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지난 2017년 발사한 화성 15형에 비해 이번 미사일의 비행 고도와 시간이 모두 늘었다는 지적에 반드시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탄두 중량에 따라선 얼마든지 조정 가능하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화성 15형의 탄두 중량을 줄여서 화성 17형과 유사한 궤적을 구현했을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음을 내비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 포럼 신조우 사무국장은 북한이 공개한 영상과 사진에서 나타난 태양 고도와 그림자 방향, 그림자 길이로 미루어 촬영 시점은 북한이 화성 17형을 발사한 오후 2시 24분께가 아닌 오전으로 추정된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조한범 박사는 이에 대해 영상과 사진을 실제와 다르게 짜집게 했더라도 실제 쏜 미사일이 화성 17형이 아니라는 증거가 될 순 없다며 북한이 대내 매체를 통해 신형 ICBM을 공식화했고 김정은 위원장이 이를 기념해 관계자들을 대거 불러 사진까지 찍은 점 등으로 미루어 화성 17형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북한의 지난 24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레드라인, 즉 금지선을 넘은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번 발사는 미북 관계는 물론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정세에 커다란 변화를 몰고 올 전망입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4년 4개월 만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을 발사하며 사실상 레드라인, 금지선을 넘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4일 오후 2시 34분께 평양 순환비행장에서 ICBM 한 발을 동해로 쐈습니다. ICBM의 비행거리는 1080km, 고도는 6200km로 탐지됐습니다. 북한은 ICBM을 고각발사했는데 정상적으로 발사할 경우 15000km 이상 날아갈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론적으로 미국의 수도 워싱턴과 뉴욕을 포함한 미국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북한은 이튿날인 25일 관영 매체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 발사를 직접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시험 발사 현장을 찾으시오.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포 17형 시험 발사 전 과정을 직접 지도하셨습니다.
이로써 2018년 4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실험과 ICBM 발사를 중단하겠다고 한 모라토리움, 즉 유해 선언이 4년 만에 파기됐다고 미 해군 분석센터의 켄 고수 국장은 말했습니다. Now decided now's the time to make the return to testing, and of course we're leading up. 한국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 긴급회의에서 북한의 ICBM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서주석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의 발표입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유예를 스스로 파기한 것인 바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북한의 ICBM 발사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년간 공들여 추진해온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도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한미는 이미 사전에 지원을 포착을 했고 즉각적으로 대응을 한 거다. 그리고 강력히 규탄한다는 이례적인 언급을 한 것으로 봐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새로운 프로세스의 재개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다.
전문가들은 ICBM 발사로 미북 관계도 2018년 6.12 싱가포르 공동성명 이전으로 돌아가게 됐다고 말합니다. 그동안 미북 관계는 북한의 핵실험 ICBM 발사 모라토리엄과 미국의 전략훈련 중단으로 그럭저럭 평화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북한이 모라토리엄을 파기함으로써 미국은 더 이상 전략훈련 중단을 지킬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이런 이유로 다음 달 12일 시작되는 미한연합군사훈련부터는 미국의 전략무기가 전개되거나 대규모 기동훈련이 실시될 수 있다고 조한범 박사는 말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은 아마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거고요. 예관대로 대규모 실기동훈련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이. 그리고 전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시키는 B-50이나 B-1B 같은 걸.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24일 북한의 ICBM 발사를 강력 규탄하며 유엔 안보리 공개회의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사회가 극도로 분열된 상황에서 안보리가 추가 대북 제재 등 공동 대응에 나설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해리 카지아니스 미국 국가이익센터 한국 담당 국장은 말했습니다.
A lot of talk but no action. I mean the bottom line is that the North Koreans
앞서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지난 1월 10일과 20일, 지난달 4일과 8일 그리고 이달 7일에 회의를 열었지만 아무런 공동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북한이 4년 만에 ICBM 발사라는 커다란 도발을 했지만 미국에서는 한국, 일본만큼 큰 반응이나 긴장감 또는 정책 전환 움직임은 보이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비교적 조용한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선 북한이 ICBM을 쐈다고는 하지만 아직 미 본토를 위협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켄고스 국장은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것은 ICBM의 한 부분을 시험한 것이지 핵탄두가 장착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Those are two separate things. This is a missile without a warhead on it.
워싱턴을 관찰해온 카지아니스 국장은 그 이유로 미국 내 정치적 요인을 꼽았습니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와 의회를 비롯한 미 정치권의 모든 관심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쏠려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ICBM을 쐈다고 해도 그럴려니 한다는 겁니다. 또 백악관을 비롯한 바이든 행정부는 처음부터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그리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민주당과 공화당은 북한 문제와 서로 다른 이슈를 둘러싸고 여러 갈래로 분열돼 있어 한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는 겁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공화당에서는 네오콘인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의 정권교체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에서는 완전한 비핵화를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 mean, the neoconservatives like John Bolton and others are going to demand more pressure be put on North Korea. You know, they'll probably even go as far as to demand regime change, even though it was starting.
미국의 북한 문제 레드라인 금지선은 ICBM이 아니라 핵실험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ICBM 발사로 미국과 두 개의 전선에서 대치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러시아가 지난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미국은 러시아를 군사적, 경제적으로 돕지 말라며 중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3월 24일 ICBM을 발사하자 미국은 중국에 대해 대북 제재 강화를 수용하라며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에게 북한의 핵과 ICBM은 양날의 칼입니다. 단기적으로 중국은 북한의 ICBM을 활용해 미국을 견제하고 압박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북한이 ICBM을 완성할 경우 이는 한반도의 사드, 즉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추가 배치와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또는 미사일 방어망 배치, 미한일 남방 삼각관계 강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모두 중국의 안보 이익에 부정적인 내용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은 다소의 시차를 두고 두 가지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안보리에서 러시아와 손잡고 북한을 두둔하며 회의를 원천 봉쇄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 중국, 북한, 러시아로 이어지는 북방 삼각관계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어 중국은 안보리의 대북 제재 가역 조항을 근거로 제재를 일부 완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북 대화를 재개하려 할 공산이 있습니다. 게리 세이모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종관은 중국이 제재 완화를 바탕으로 모종의 협상을 중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And China is will try, you know, to mediate some kind of a deal that will resume the nuclear talks, end or suspend testing, and will give North Korea some kind of sanctions relief.
문제는 4월에 한반도 위기가 한층 고조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3월 10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있는 서해위성 발사장을 방문해 정찰위성 발사에 대비해 시설을 확충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 4월 15일은 김일성 주석의 110주년 생일인 태양절입니다. 게다가 미국과 한국은 4월 중순부터 미한연합군사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북한의 ICBM 발사로 한반도에는 점차 강대강 구도가 굳어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반도 정세가 언제 어떻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최영기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일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과 몰도바가 30년 전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래 지금처럼 긴박하고 중요한 도전에 직면한 적이 없었다고 최근 몰도바를 방문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크렘린의 부당한 침공은 몰도바를 비롯한 이 지역 국가들에게 엄청난 여파를 몰고 왔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 피난민 24만 명 이상이 몰도바로 넘어왔으며 그 숫자는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몰도바가 우크라이나 피난민을 받아준 것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를 돕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는 의회에게 우크라이나 국민들과 피난민들을 맞은 몰도바를 돕기 위해 27억 5천만 달러를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블링컨 국무장관은 국제사회가 몰도바를 도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은 몰도바의 주권과 영토 보존을 지지합니다. 또 미국은 몰도바의 민주화 그리고 번영하는 경제 그리고 유럽과의 관계 개선을 지지합니다. 미국은 앞으로도 계속 몰도바와 폭넓은 분야의 협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수십만 회의 코로나 백신과 함께 수백만 달러의 관련 지원이 포함됩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몰도바의 주권을 위해 에너지 안보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앞으로 몰도바의 에너지 분야 다변화를 위해 1,800만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트란스니스트리아 지역에 특별한 지위가 부여돼 몰도바 주권과 영토 보존이 지켜지길 희망합니다. 블링컨 장관은 인권을 존중하고 법치와 책임 있는 정부를 가진 국가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좋은 해결책을 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것이 미국이 부정부패와 싸우고 민주적 개혁을 하고 독립언론을 장려하는 몰도바를 지지하는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몰도바는 공동의 이익과 같은 가치 위에 서 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미국과 몰도바는 지난 30년간 우정을 나눴다며 우리는 앞으로 30년도 그렇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새벽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인터넷으로도 청취 가능한 BOA 방송 웹사이트 주소는 www.boakorea.com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